제23장 고뇌와 순복에 관한 문답. 손율전 형제의 질문. 네 형제님은 하나님은 사람이 대표 권위를 거스르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순복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부모가 자녀에게 집회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막는다면 자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형제님의 답변. 우리는 반드시 순복과 복종의 차이점을 분별해야 합니다. 순복은 안의 동기와 태도의 문제이고 복종은 외적인 행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순복은 무한하고 절대적인 것이지만 복종은 유한하고 상대적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서 베드로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 라고 말합니다. 만일 권위를 가진 사람이 당신에게 범죄하라고 한다면 이때 당신은 태도에 있어서는 여전히 순복해야 합니다. 그러나 복종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한 어머니가 딸에게 강제로 마작을 하게 한다 합시다. 그리스도인이 보기에 마작은 잘못된 것이므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태도에 있어서는 여전히 어머니를 존경하고 순복하며 거스르지 않아야 하며 그녀와 싸우지도 않아야 합니다. 당신은 다만 머리를 숙이고서 어머니, 저는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순복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시키시는 이 일에 복종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순복은 절대적인 것이나 복종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의 공회가 그들을 금지할 때 그들은 태도에 있어서는 순복할 수 있었지만 여전히 주님의 위임과 복음 전파에 충성스러워했으므로 공회의 금지를 복종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싸우면서 복종치 않았던 것도 아니었으며 요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비록 복종하지 않았지만 부드러웠습니다. 모든 비방하는 말들과 강박한 태도 등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권위를 만졌다면 그 사람은 즉시 섬세하고 부드러워집니다. 바꿔 말하면 어떤 사람이 거칠고 강박하다는 것은 이 사람이 한 번도 하나님의 권위를 만져보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순복의 사람은 설령 복종치 않더라도 그 태도가 부드럽고 섬세합니다. 대표 권위에 어떤 잘못이 있을 때 복종해야 하는가, 복종하지 말아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복은 반드시 절대적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탁자를 치거나 바닥을 구르거나 불쾌한 표정을 짓거나 큰 소리로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태도로 불순종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자녀된 자들은 부모에게 내가 당신들을 공양할 것을 가지고 이미 고르반으로 헌신했으니 나는 당신들을 공경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마음의 순복과 태도의 순복, 말의 순복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요점을 견고히 붙잡아야 합니다. 죄와 관계되는 일이 아닌 다른 일에서 우리는 반드시 순복과 복종을 배워야 합니다. 순복은 반드시 절대적이어야 하나 복종은 사정에 따라 정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어려움은 불순종의 영으로 인해 복종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동기와 태도와 말의 이 세 가지 일에서 주의한다면 그는 정확한 사람입니다. 직접적인 권위와 대표 권위가 상충될 때 우리는 대표 권위에게 순복하지만 복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일, 이를테면 복음 전파 등을 금지시킨다면 우리는 순복할 수 있지만 복종할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금지하신 일, 제약과 같은 것을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하게 할지라도 우리는 순복할 수 있지만 복종할 수는 없습니다. 국가의 권력자나 부모 등에 대하여 우리는 비방의 말을 할 수 없고 반대할 수 없으며 혁명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여하를 막론하고 우리는 태도와 동기에서 순복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 사람이 어떻게 제안하든지 우리는 여전히 전해야 합니다. 마치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사람에게 그가 만든 신상을 경배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왕의 권위라고 해도 복종할 수 없었던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일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순복하고 복종해야 합니다. 한 번은 어떤 자매가 마이어 박사에게 나의 모친은 늘 연회에 나를 데리고 다니지만 그곳에 가는 것은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고 또한 마음속에서도 기쁘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 번 모친을 거절하려고 했지만 나는 또한 순복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마이어 박사는 말하기를 당신은 그래도 가야 합니다. 다만 당신은 주님께 당신의 마음을 지켜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가르침을 받아야만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이 자매는 모친에게 나는 가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 나로 가지 않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만일 그녀가 순복의 위치에 서지 않는다면 그녀가 가지 않는 것도 아무런 소용없는 것인데 이는 그녀 안에 불순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자매는 마이어 박사의 말을 듣고서 여전히 모친과 함께 연회에 갔습니다. 그러나 이전과는 크게 달랐습니다. 이전에 갈 때는 바닥에서 소리가 났고 마음속에서도 소리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바닥에서도 소리가 없었고 마음속에서도 소리가 없었습니다. 그녀가 가서 얻은 축복은 가지 않은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태도상에서 여하를 막론하고 순복해야 하지만 행위상에서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상황에 따라 정할 수 있습니다. 만일 부모가 자녀들이 원치 않는 곳으로 가라고 할 때 자녀들이 큰소리를 내며 걷거나 갈 때도 화를 내고 돌아올 때도 화를 내거나 혹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죄와 관계된 일을 시킬 때 자녀들이 가지 않고 집에 머물러 있었지만 태도상에서 거역적이었다면 가는 것과 가지 않는 것은 아무런 영적인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집회에 가지 못하게 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집회는 2차적인 일입니다. 나의 태도는 응당, 나는 가기를 원하지만 당신이 나를 보내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순복하여 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이 다음에는 나를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집회에 가고 안 가는 문제로 인하여 부모와 2시간을 다투었다면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부모가 자녀들이 원치 않는 곳으로 가라고 할 때 그곳이 제약의 성분이 없다면 그것은 그리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순복은 반드시 절대적인 것이지만 복종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만일 부모가 당신에게 가도록 강요한다면 당신은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부모가 당신에게 어떤 장소에 가지 말라고 강요한다면 당신은 가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부모가 강요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갈 수도 있고 또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하를 막론하고 태도는 반드시 순복의 태도여야 합니다. 만일 우리에게 이러한 태도가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입니다. 질문. 어떤 사람의 체험이 어느 수준에까지 이르러야 그가 권위를 보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까? 답변.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그가 얻은 빛비침의 많고 적음을 보면 됩니다. 사람에게 충분한 빛이 있으면 자신이 죄인이며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이 권위를 만나는 것도 이와 같이 그가 얻은 빛이 얼마나 되는가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충분한 빛을 얻었고 권위를 만났다면 그는 부드러워지며 순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풀이 햇볕에 쪼이면 부드러워지지 않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이 참으로 권위를 만났다면 그에게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표현이 있게 됩니다. 첫째, 권위를 만진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자연스럽게 도처에서 권위, 곧 순복의 대상을 찾게 됩니다. 이것은 권위를 만진 사람의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그는 더 이상 이전과 같이 하늘도 두려워하지 않고 땅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 데서 떠나게 됩니다.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순복을 배우도록 훈련시키는 기관입니다. 온 세상 어디에도 순복의 일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인은 교회 가운데서만 순복을 배울 수가 있으며 이것은 외적인 순복이 아닌 마음속의 순복입니다. 당신이 이 순복을 배웠다면 당신은 각처에 갈 때마다 권위를 찾게 됩니다. 둘째, 권위를 만진 사람은 부드러워집니다. 사람이 일단 하나님의 권위를 만지게 되면 즉시 부드러워집니다. 그는 강퍅해질 수 없습니다. 그는 다만 틀릴까 두려워하고 불순종할까 두려워합니다. 그는 쉽게 변할 수 있습니다. 부드러움은 권위를 만난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는 아주 큰 현상입니다. 그는 조금의 부주의로 권위를 범할까 두려워합니다. 셋째, 무릇 권위를 만진 사람은 다 권위가 되길 좋아하지 않습니다. 권위를 만난 사람은 마음속에 권위가 되고자 하는 의도가 없으며 권위가 되는 것에 흥미가 없습니다. 권위를 만난 사람들은 언제나 권위 아래서 잘못이 있을까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모사가 되기를 좋아하고 남을 관리하는 사람이 되길 좋아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다 근본적으로 권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사람들의 참모가 되거나 사람들을 대신해서 주장을 내고 의견을 내거나 사람들을 지배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천연적인 것에 근거하여 이런 일을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권위를 만져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설령 우리가 권위가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위에 여전히 권위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은 당신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시킨 일이 당신 위에 있는 권위가 볼 때 옳지 않은 것임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모사가 될 수 있습니까? 바로 권위가 되길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모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되고 싶어 합니다. 설령 내게 참으로 권위가 있다 할지라도 얼마나 많은 고려와 생각과 기도를 한 후에 감히 주장을 내고 결정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장을 내어 사람으로 하게 한 것이 결과적으로 내 위에 권위를 거스르는 것이 될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남편과 아내 사이에 많은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은 바로 권위를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의 어려움은 대부분이 권위의 일을 첫 번째로 놓지 않고 제일 나중에 놓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늘 아내에게 자신이 권위이므로 아내가 마땅히 순복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이러한 남편은 근본적으로 어떻게 권위가 되는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쉽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넷째, 무릇 권위를 만진 사람은 말에 신중합니다. 참으로 권위를 만진 사람의 입은 가르침을 받은 입이며 그의 입은 제안을 받고 다쳐져서 다시 임의로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말은 바로 가장 큰 시험 중의 하나입니다. 권위를 만진 사람은 지나친 말과 판단하는 말이 조금만 있어도 옳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거역적인 말이 한번 나오면 그의 속에는 즉시 느낌이 있습니다. 권위를 아는 사람은 죄에 대하여 지각이 있고 몸에 대하여 지각이 있는 것처럼 권위에 대하여도 지각이 있어서 한번 만지기만 하면 즉시 느낌을 갖게 됩니다. 다섯째, 권위를 만진 사람은 다른 사람이 거스를 때 즉시 알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구원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의 여부를 알 수 있고 죄를 처리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범죄하는 것을 아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만일 권위를 만졌다면 이제 당신은 돌아가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거역의 말들과 권위를 범하는 태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또한 잘 알고 지내며 존경하던 많은 사람들이나 형제자매 혹은 이전에 부흥회를 인도하던 형제들에게 거역의 영이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감히 입으로 그들을 비평하지는 않겠지만 마음속으로 그들을 가련히 여기며 모모 형제와 모모 자매는 원래 권위가 되기에 좋은 사람이었는데 아직 한 번도 권위를 만져보지 못했구나. 실로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러한 지각은 당신 자신으로 하여금 두렵게 할 것이며 또한 당신으로 하여금 그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게 할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권위를 만져본 적이 없다면 당신 자신이 불법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불법을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불법의 첫 번째 항목은 바로 거역이며 이것은 사단에게서 온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권위를 만졌다면 당신은 많은 불법들을 보게 될 것이며 많은 거역들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또한 온 땅에 편만한 불법의 원칙이 교회에도 편만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권위를 만졌고 권위를 순복한다면 당신은 서서히 한 사람 한 사람의 형제 자매들로 권위에 순복하는 것을 배우도록 인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형제 자매들이 3년 혹은 5년 후에는 완전히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권위 아래로 인도될 때 그들은 교회 안에서 길을 얻을 것입니다. 각계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다 권위의 간증을 지녀야 합니다. 이것은 이 땅 위에 어떤 곳에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태도와 말과 영이 다 권위 아래 있다면 교회는 이 땅에서 순복의 간증이 되며 또한 길을 얻게 됩니다. 교회가 순복하면 대적의 많은 공격이 감소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 안에서 먼저 정죄를 받아야 다른 사람의 옳지 않음을 심판할 수 있으며 중보기도 또한 많아질 것입니다. 만일 우리 모두가 배웠다면 교회의 회복의 길은 크게 한 발을 내디딜 것입니다. 권위에 순복하는 것은 권위가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쉽습니다. 권위를 만진 사람의 첫 번째 반응은 바로 다른 사람의 순복을 요구하지 않고 자신이 순복하기를 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당신을 권위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질문. 나는 참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은 부모와 윗사람들에게 순복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동역자 간에 그리고 두 교사의 단한 중에는 응당 어떻게 순복해야 합니까? 영적인 권위는 외적으로 절대적인 표준이 없는데 어느 쪽을 복종해야 할지를 어떻게 단정해야 합니까? 답변. 사람이 권위를 만지지 못하면 권위에 순복하는 원칙에 있어서 순복과 권위의 관계를 세울 수 없습니다. 사람이 권위를 만지면 즉시 순복과 권위의 관계를 알게 됩니다. 신약은 권위를 범한 사람을 이성이 없는 짐승이라고 말합니다. 짐승은 권위와 순복의 관계를 알 길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두 마리의 개를 함께 두고서 한 마리는 권위가 되게 하고 다른 한 마리는 권위에 순복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이것은 무용한 것입니다. 그들은 뒤집고자 하면 즉시 뒤집는데 이는 그들이 권위를 알지 못하고 권위를 만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권위를 만져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권위와 순복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이 일단 권위를 만지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그가 일단 권위를 범하게 되면 그는 즉시 하나님을 범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만일 사람이 권위를 보지 못했다면 당신이 그의 잘못을 지적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당신은 응당 그로 하여금 권위를 알도록 한 후에 다시 그의 잘못을 지적해야 합니다. 당신이 권위를 만졌다면 의논이나 투표나 선거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의 찬성을 얻은 것을 옳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지각이 자연히 생길 것입니다. 권위를 아는 사람은 더 이상 짐승과 같이 느낌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이 사역을 하고자 한다면 급하게 할 수 없습니다. 서서히 사람을 권위 아래 인도해야 합니다. 당신은 반드시 자신으로부터 시작해야 하며 먼저 권위를 만져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교사의 은사를 가진 자들은 몸 안에서 동역해야 합니다. 만일 단독으로 교사가 되면 쉽게 거역의 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동역을 중하게 보고 은사를 작게 보는 것은 그래도 좋습니다. 그러나 동역을 중히 보지 않고 은사를 크게 보게 되면 쉽게 문제가 발생하고 심지어 거역의 도구가 됩니다. 장로들 가운데에도 연장하거나 명망 있는 사람이 인도자가 됩니다. 또한 사도들은 다 하나님 자신이 세운 사람들이지만 가장 큰 사람이 있고 가장 작은 사람이 있으며 유명한 사람이 있고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열두 사도들 가운데에서도 크고 작음의 차이가 있어서 어떤 사람은 인도하는 책임을 졌습니다. 장로와 사도들을 순복하는 것에 관해서는 다 성경 안에 분명한 명령이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에는 율법적인 일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분명한 말씀으로 규정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대표 권위를 찾을 수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대표 권위를 만나지 못했고 찾지 못했다는 것은 베드로가 말한 이성이 없다는 것과 동등합니다. 나는 이 구절보다 더 엄중한 책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권위를 범하면 그로 범하도록 내버려 두고 우리는 다만 절대적으로 순복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반드시 어지러이 행한 자를 책망하실 것입니다. 그는 넘어지게 될 것이고 물러나게 될 것입니다. 만일 물러나지 않고 여전히 교회 중에 있다면 우리는 그를 돌아보지 않고 이름을 기록하여 그와 왕래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실 것이며 형제자매들은 반드시 이 길을 가야 합니다. 교회는 더 이상 실패할 수 없으며 오늘 실패하지만 다음에 누군가가 다시 보완할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틀림없이 에베소서 4장과 5장의 그러한 영광과 승리의 광경에 도달할 것이며 우리는 이 일을 믿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회가 계속하여 실패한다면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교회가 실패하고 왕국에 가서 보충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승리하고 왕국을 이끌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세상과 우주를 밀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실패할 수 없는 위치에 서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형제자매들의 말을 들어도 여러분은 해나가야 하고 말을 듣지 않아도 여러분은 역시 해나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온 교회를 바꾸어 그들 개개인 모두로 하여금 권위를 만지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의 마음을 예비하사 좋은 토양이 되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여러분은 돌아가서 남는 시간을 찾아 선호 형제들과 함께 모여 여러분 개개인이 권위의 일에 있어서 다루심을 받고 해결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이후에는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해결하지 않으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남겨두고 나중에 해결하겠다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든지 없든지 목숨을 다해 길을 내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강해야 하며 이 길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형제가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때를 지연시킨다면 아마 한 번 기다리면 다시 20년이 지나갈 것입니다. 주님은 시간이 없으십니다. 성경은 성취되는 중에 있으며 교회는 진리의 말씀에 있어서 하나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바로 이러한 단계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만일 해내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묻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러한 질문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느슨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이곳까지 인도한 것은 성공하기 위한 것이므로 실패가 있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일부분의 성공이나 일부분의 실패도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역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우리 역시 마지막 단계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 뒤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성공만이 있습니다. 왕숙청 자매의 질문. 학교에서 강제로 여학생들에게 머리를 자르라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니 형제님의 답변. 성경은 믿는 이들이 소송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일 다른 사람이 우리를 고소하면 우리는 소송할 수 있지만 우리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믿는 이와 불신자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 때 불신자가 원고가 되고 믿는 이가 피고가 될 수는 있지만 믿는 이가 원고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피고가 되는 것은 가하지만 결코 원고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일을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 헌법이 주는 자유는 국민들이 누릴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인도 역시 누릴 수 있습니다. 만일 학교에서 여학생들에게 머리를 자르라고 한다면 가장들이 학교를 고소할 수 있으며 우리는 가장들이 교장과 시비를 가리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머리를 길게 기르는 것은 국민의 자유이며 머리를 길게 기른다고 해서 중화민국의 국민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교장은 두 발이 길면 학생이 될 수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만일 나에게 출두하라면 나도 출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태도는 반드시 호의적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피고와 함께 출입할 수 있으며 그에게 음식을 대접하며 그런 다음 다시 함께 법정으로 가며 이후에 다시 차로 그를 집까지 태워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개인의 느낌이 없고 우리는 진리를 다루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체국에서 성경을 우편으로 붙일 수 없다고 통보해 온다면 당신은 우체국장을 청하여 식사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식사를 한 후에 그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자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진리를 위해 있습니다. 공산군의 점령 구역에서 공산당이 사람들의 재물을 탈취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만일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었다면 그리스도인은 다만 보관해 두었다가 시국이 좋아진 후에 주인에게 통지하여 가져가게 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여학생들에게 손톱을 깎으라고 하는 것은 머리를 자르라고 하는 것보다 좋습니다. 왜냐하면 손톱을 자르는 것은 나 개인과의 문제이지만 머리를 자르는 것은 진리와 주님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자매가 진리에 있어 분명치 않아 이미 머리를 잘랐다면 머리수건을 그녀에게 주어 머리가 자랄 때까지 덮게 해야 합니다. 질문. 산두교회는 한 명의 동역자를 제명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잘한 것입니까? 답변. 이 일에 관하여 나는 개인적으로 산두교회의 형제들에게 몇 마디 하고자 합니다. 내가 사역을 하는 위치에 있은 지도 이미 10여 년이 되었습니다. 그 동역자를 제명하는 일에 있어서 나는 사과를 하고 싶습니다. 그 일이 발생한 이후 산두의 파문광 형제가 상해에 와서 우리에게 사역에서 그를 제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사역이 기꺼이 사람을 짊어지는 부담을 갖지 않는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문제는 그 형제가 제명되어야 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의 여부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산두교회가 한 것이 바로 거역으로 떨어졌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역자들이 사역에서 그를 제명한 것입니다. 산두교회는 그 일을 그렇게 처리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산두의 형제들이 그를 제명한 것은 결코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의 위치로 간주할 수 없습니다. 만일 동역자들이 했다면 그것은 권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나 자신이 틀렸다는 것과 또 내가 형제들을 어렵게 했다는 것을 시인합니다. 이전에는 기회가 없었는데 오늘 기회를 잡아 여러분에게 말해주겠습니다. 교회 중에 제명에 관한 일은 오직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서 말한 여섯 가지 종류의 사람에게만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행위에서 잘못이 분명히 나타나지 않고 다만 태도와 마음에서 잘못된 것이 있을 때에는 제명해서는 안 되는데 이는 여기에 절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만 권할 수 있을 뿐이며 만일 교회가 권하여도 여전히 상관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그를 제쳐놓거나 그를 이방인과 같이 여길 수 있을 뿐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언급한 것에 대하여는 개인에게 득지한 것이며 그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질문. 권위에 순복하는 데 있어서 틀린 사람에게 그의 잘못을 지적해 줄 수 있습니까? 답변. 권위를 만나지 못한 사람에게 그의 잘못만을 지적해 주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공보국에서 일을 하는데 거역적인 말을 하는 몇몇 사람들에게 당신이 그들의 잘못을 지적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들은 믿지 않는 사람이요 완전히 거역의 영역 안에 있습니다. 당신이 그들의 잘못을 지적할 때 그들이 머리를 끄덕일 뿐이며 마음속에서는 조금의 변화도 없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당신은 반드시 먼저 한 명의 거역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권위를 보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잘못을 지적하고 안 하고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그의 잘못을 지적할 때 태도에 있어서 마치 더럽고 오염되고 불그란 것을 만지는 것과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러한 일을 만질 때 반드시 움츠러져야 합니다. 이러한 일에 있어서 당신은 반드시 조심해야 하며 거역의 조류에 휩쓸려서도 안 되며 그들의 거역의 영역으로 떨어져서도 안 됩니다. 거역적인 사람에 대하여 기본적인 문제는 바로 권위를 보았는가의 여부입니다. 또 예를 들어 당신이 담배를 피우는 사람을 대할 때 그를 도와 담배를 피우지 않게 할지라도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가 기본적으로 다루심을 받아야 하는 것은 권위를 만지는 것입니다. 다만 자질구레한 것만을 다루는 것으로는 소용이 없습니다. 당신은 이 사람을 권위 앞으로 인도할 수 있어야 하며 그런 후에야 그에게 조금 전에 당신의 태도는 불순종입니다. 당신이 말한 그 몇 마디 말은 바로 거스름입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은 반드시 경외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이 일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코 느슨하지 않으십니다. 만일 어떤 형제가 먹기만 하고 게을러서 이 집에서 먹고 또 저 집에 가서 먹으며 일은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 이 형제의 이름을 공개하고 사람들에게 그를 집으로 초대하여 식사를 대접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이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비를 논하기 좋아하여 아마 당신이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 비평할 것입니다. 이때 당신은 그에게 미안합니다. 나는 당신의 말을 들을 시간이 없습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오늘날 다만 수완을 쓰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문제는 갈수록 커집니다. 말을 하게 되는 대부분의 원인은 들어주는 대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충성과 사랑은 반드시 증가해야 하지만 잘못된 형제 자매들에 대하여는 응당 책망해야 할 것은 책망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많은 사랑으로 그를 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형제 자매들을 다룰 때 결코 수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질문. 말하기 좋아하고 말을 전하기 좋아하는 사람을 어떻게 금지합니까? 답변. 미우 형제가 일생 동안 한마디 가장 좋은 말을 했는데 그것은 귀는 바로 쓰레기통이다. 사람들은 금과 은과 밀가루와 밥 등 좋은 것들은 거기다가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옳고 그름을 말하려고 한다면 그에게 다만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미안합니다. 나의 귀는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쓰레기를 도로 가져갈 것입니다. 그러한 분열을 조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여 그와 왕래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교통은 깨끗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만일 어떤 말이 전해지면 이것이 배반의 말이 아닌지 시비의 말이 아닌지를 주의하십시오. 소위 많은 믿는이들의 교통이 실상은 옳고 그름의 교통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거역을 격리해야 합니다. 디도서 3장은 분열적인 사람들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거절은 공개적인 제명을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라 교통의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많은 때 형제 자매들 사이의 문제가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전염의 문제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거역적인 말을 한다면 그를 가장 사랑하는 방법은 그를 다른 사람과 격리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이 가장 큰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에게 유익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격리의 원칙은 바로 그에게 돌이킬 소망이 있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전염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스스로 권위를 취하지 않음. 참으로 권위가 있는 사람들은 결코 자기의 권위를 위하여 일어나 말하지 않습니다. 열 사람 중에 아홉 사람은 다 사람을 만졌을 뿐 하나님을 만지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세우신 어떤 권위든지를 막론하고 당신 자신이 권위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보기 흉합니다. 고린도전서는 사도를 제일 앞에 두지만 고린도후서는 사도를 가장 뒤에 둡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사도가 제일 앞에 놓여진 것은 이것이 진리로서 말한 것이기 때문이며 고린도후서에서 사도가 가장 뒤에 놓여진 것은 이것이 바로 사도가 자신을 위하여 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두 권의 책에서 말한 것은 다 옳습니다. 고린도인들이 사도를 멸시하여 첫 번째를 마지막에 두었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가장 마지막인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공격을 받을 때 자기를 위하여 변호하기를 자기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말했습니다. 영적인 일에는 다 양면이 있습니다. 권위 있는 사람은 사람이 순복하길 바라고 불순종하는 사람은 남을 순복하려 하지 않는데 이 둘 다 틀린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만일 상수행자가 이곳에 왔다면 형제들은 응당 상수행자가 먹을 것을 잘 먹는지의 여부를 주의해야 하며 상수행자도 응당 자신이 너무 잘 먹지 않는지를 주의해야 합니다. 만일 형제들은 상수행자가 너무 잘 먹는다고 염려하며 거짓 형제가 아닌가 하여 염려하고 그는 자신이 먹는 것이 너무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이건 역시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권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먼저 하나님 앞에서 권위를 만져야 합니다. 단지 사람 앞에서 권위를 만졌다면 양심이 연약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철저하게 권위를 만져야 함. 나의 말은 충분합니다.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의 권위를 만졌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오늘의 문제는 이 경찰관의 성이 장씨냐 황씨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국가의 국민이며 응당 경찰관에게 순복해야 한다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당신이 만일 엎드려지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권위의 문제를 만져야지 한두 명의 불순종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순복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만일 이것을 만지고 저것을 만졌지만 여전히 사람만을 만졌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당신이 만일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순복하기를 조금이라도 사모한다면 당신은 여전히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건의에 관련된 약간의 진리를 전하고 나서 당신으로 하여금 가지고 나가서 당신의 권위에 순복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바로 우리 자신이 부드러워졌는지 권위를 만졌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권위를 얻은 사람은 사람들이 가장 득자하기 쉬운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 큰 권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득자하는 대상 역시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일생 동안 사람들이 그분에게 득죄했으며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했습니다. 권위는 바로 주님이지 당신이 아닙니다. 권위를 세우시는 분도 그분이십니다. 당신이 만일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면 모든 문제가 다 쉽게 지나갈 것입니다. 당신이 만일 사람들에게 당신을 순복하라고 하며 당신 자신의 권위를 유지하고자 한다면 당신은 권위를 보는 것에서 요원합니다. 이 일에서 우리는 적당히 할 수 없고 소홀히 할 수 없으며 반드시 철저하고 절대적이어야 합니다. 나는 이 일에 느슨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반드시 높은 곳에 올라가 이 권위를 보고 하나님의 권위를 유지하며 하나님의 권위를 간증해 내야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결코 어떻게 권위가 될까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든 거역의 피가 정결케 되기까지 당신은 여기서 순복을 배우고 패역하지 않은 것을 배워야 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홀로 기도하든지 혹은 적은 무리로 기도하든지 많은 기도가 있기를 바라며 여러분이 철저하게 이 일을 다루기 원합니다. 다만 그리스도에게서 대표된 권위와 순복의 원칙을 우리가 분명히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권위가 되며 어떻게 순복해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다면 이것은 가장 놀라운 일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구름과 안개를 초월하여 이 모든 것을 분명하게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보충의 말. 나는 다시 약간 보충하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6절은 내가 또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자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자에게 복종하라고 말하는데 이 같은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먼저 15절로 돌아가 봅시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이 말의 의미는 무릇 중 안에서 우리보다 먼저 되고 우리보다 앞선 사람들은 우리가 응당 순복해야 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스데바나 일가에 관하여 여기서 특별히 그들이 전일하게 성도들을 섬기기로 작정하였다고 말하는 것에 주의하십시오. 비록 그들은 아마 연장한 이들이 아니겠지만 그러나 그들이 먼저 되었기 때문에 믿는 이들은 응당 그들을 순복해야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은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관리하는 장로들을 순복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은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고 말합니다. 젊은 자들은 장로들에게 순복해야 하며 우리 많은 사람들도 서로 순복해야 합니다.